오늘 신명기 31장서부터는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30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31장 초반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 우리가 읽고 듣기에는 그 평이한 문장 같아 보이나 사실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감격적인 결론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지도자가 평생 맡았던 어떤 소임에 대해서 모든 걸 완결했을 때 그 마지막 선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그 감회가 듣는 이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모세 입장에 서서 이 기록을 헤아려 보면 참 얼마나 감회가 크고 깊고 감동스러웠을까. 과거의 사역에 대해서 실패했던 또 어려움이 있었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탁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했다면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입장에 늘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한 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사명과 또 소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정말 이것을 다 이제 끝내는구나 라는 그 시점에 세워질 때 그 감회는 각자 엄청난 감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평생을 거쳐 붙잡혔던 은혜가 있겠죠. 지금 모세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이런 소개를 스스로 남기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문제. 자,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그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문장을 얼핏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기서 끝내는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34장 한번 볼까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장 7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분명 모세가 120세 작은 나이는 아닐지라도 120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아론도 123세의 일기를 마감했어요. 그 모세의 형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나이 120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그의 죽음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데려가세요. 이상하죠? 그럼 좀 더 살아도 되고 또 가나안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기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은 생물학적인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소임은 여기까지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제 도저히 기운이 딸려서 못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임은 여기까지다라는 자기 인정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맑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분복을 헤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생에 대해서 더 애착과 집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생은 늘 아쉽고 후회가 크거든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법입니다. 더더군다나 가난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내고 싶겠어요, 모세인들? 근데 12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만 생을 마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도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역할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죠. 늘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내 소임이 어디까지일까?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문제겠죠? 모세는 120세 물리적인 나이가 돼서 소임을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는 120세였을지라도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소임은 여기까지다. 그때 그냥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이긴 하나 성경 전체에 걸친 큰 구원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원인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볼까요? 51절. 32장 51절. 그 5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토록 조상적부터 소원했고 가기를 원했던 그 땅이 지금 보여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는 분명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맡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을 거론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고자 광야에 첫 발을 딱 내디뎠을 때 제일 먼저 부닥친 생활고가 물 문제였어요. 뭐 가장 큰 문제죠. 물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거의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원망을 터뜨립니다. 물을 내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왜 광야에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별의별 원성을 다 퍼부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시냐 하면 너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저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한 까닭이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나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자,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무슨 개념인가 하면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면 믿는 건 뭐예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결론을 유보하기로 하고, 이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 백성들의 나를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한 이유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앞서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세가 맡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40년 겪어낸 결과가 뭐냐면 한 사람도 이 율법의 요구와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율법으로는 누구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표성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예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까닭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 역할을 모세가 맡은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누구로 들어갑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누가 건너갑니까? 여호수아가 건너가요. 모세는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끌고 백성들의 대표로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식 표현이라면 이걸 신약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자인 상징성을 가진 모세로서는 광야 40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율법으로는 이 백성이 어느 누구도 그 기준과 요구에 이르를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를 맡은 모세는 상징적으로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의 공로로 들어가도록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누가 먼저 건너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여호수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들어가서 뭘 배우는 공간이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분의 순종을 배우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이미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샘플을 맛보게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서부터 등장을 하죠.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겪었던 전쟁을 예로 든 겁니다. 두 왕과 싸워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셨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병력이었는데 오직 주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맛보기처럼 샘플처럼 놀라운 신기스러운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한 승리는 뭘 예고한 시청각 자료였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전쟁도 너희 앞에 이런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주는 승리다. 이거를 광야 백성들에게 미리 샘플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경험시키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여기 전쟁 기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 세 가지를 결국은 약속하는 거예요. 첫째는 강하라. 두 번째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리지 않는다. 자, 이 각각이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결론인데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거룩의 반대 개념이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면 불신의 반대 개념이 거룩이라면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여기 강하게 되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강하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용어는 굉장히 독특한 용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무장해라. 강해져라. 발언이 아니고 이 말은 조금 더 그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게 밀착해라. 성도의 강함은 내가 강하게 무장되는 게 강함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하게 무장해야 우리는 늘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한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라 할 때는 내게 밀착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종이가 있다 합시다. 이 종이는 약해요. 구겨지기도 쉽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손으로 그냥 누르면 금방 뚫어집니다. 이거 별로 힘 못 써요. 우리 인생처럼. 그런데 이것이 철, 쇠, 쇠와 딱 밀착되어 있으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찔러대도 이건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종이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무엇과 밀착되어 있으면, 쇠와 밀착이 되어 있으면. 비유를 든 겁니다. 비유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나를 보면 얼마나 약해요. 때로는 야비하기도 하고 비겁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쪼다갔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밀착되어 있으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빈틈없는 관계를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는 개념은 내 쪽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근거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린 늘 약해요.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분께 매일 밀착하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좌절을 겪고 또 실망을 하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깨지고 부서져야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께 밀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우린 자꾸 약해져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거나 우리를 도덕과 윤리로 더 씌워서 고상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는 계속 부서지면서 그 부서지는 좌절과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계속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밀착해 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강함이라니까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어떻게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자, 여기 떠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떠난다라는 말은, 또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성공과 실패도 누구에게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심해서 이거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선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을 십자가에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게 버리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걸음걸음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미주할 고주할 간섭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실패할 수 없으니까 네 인생의 걸음걸음을 네 마음대로 가도록 두지는 않는다. 방치하지 않겠다. 그 말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로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놓고는 그럼 알아서 해봐 이랬을 뿐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의 걸음걸음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고야 말 것이다. 간섭받을 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어느 누구도 나를 야단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면 참 외로울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아침에 안 일어나면 깨우는 엄마가 있고 잔소리 퍼붓는 엄마가 있고 그때가 돌아보면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안 계시고 묵직히 훈계해 주셨던 아버지도 안 계실 때 지금 모든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걸어가야 될 때 그 나그네의 쓸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도 그 순례길에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또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래 지금 나를 볼 땐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리이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을 거는 복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오늘 주신 말씀 또는 금요일을 위해서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